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정부가 오늘 이라크 전쟁 참전 경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영국군의 이라크 참전을 초래한 주장들과 뒤이은 점령과 관련한 계획 부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보고서에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합류함으로써 국가를 오도했다는 내용의 비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블레어 총리와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한편 블레어 전 총리는 179명의 영국군 병사가 전사한 이라크 전쟁 참전과 관련해 부정직하게 행동했다는 일부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유엔은 중국에 억류된 미국인 여성 사업가 샌디 판 길리스 씨의 사례가 이미 구금에 해당된다며 석방하거나 변호사 면접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이미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정한 재판과 자유와 안보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 국제규범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기업 간 컨설팅 업체를 운영해온 판 길리스 씨는 지난해 3월 미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시 사절단과 함께 중국 여행길에 올랐다가 중국 관리들에 의해 마카오 국경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판 길리스 씨는 6개월 동안 비밀 장소에 억류돼 있다가 남부 광시 교도소로 이송된 뒤 초반에 독방에 수감됐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9월 이후 판 길리스 씨에게 변호사 접견과 또 가족과의 연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불기소 권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어제 합리적인 검사라면 재임 시절 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문제로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국가 기밀 등이 유출되도록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클린턴 전 장관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선거 유세를 벌였으며 이 자리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같은 날 저녁 노스캐롤라이나주도 랠리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FBI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들이 아프리카 앙골라의 황열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140만 달러의 긴급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앙골라는 30년 만에 최악의 황열병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적신월사협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앙골라 적십자사와 협력해 주민 900만 명의 건강과 위생상태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500만여 개의 황열병 백신이 앙골라와 이웃 콩고 민주공화국에 전달됐지만 예산 부족과 백신 제조의 어려움 등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동 국가 예멘의 아덴 국제공항 인근 군사기지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보안 소식통들은 두 차례 폭발이 발생한 직후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라마단 금식 주간이 끝난 뒤 만찬 행사를 갖는 이슬람교의 이드 알 피트르 휴일에 발생했습니다. 아덴은 지난해 이후 예멘 정부의 임시 수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관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영상이 공개된 뒤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검시 보고서에 따르면 숨진 알톤 스털링 씨는 가슴과 등에 여러 발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편의점 주인은 지역 언론에 경찰관이 스털링을 저지했고 그가 저항하자 다른 경찰이 네 발에서 여섯 발가량의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목격자가 촬영한 이번 휴대전화 동영상이 사건에 관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바톤루지에서 열린 항의 시위에서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손을 들었으니 쏘지 말라는 등의 팻말을 들고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6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두 배로 늘려 10km 이상 거리까지도 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 캠페인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과 한국의 전직 군 장성들이 주장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rk together to develop an information.
미 국무부는 미군이 일본 자유대와 함께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연습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비가 오다가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0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당국이 군사분계선 인근 최전방 지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두 배 가까이 늘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만남은 한국 군당국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측으로 보내는 방송입니다. 비무장지대 DMZ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과 최전방 지역 북한 주민 등을 상대로 한 대북 심리전 방송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현재 최전방 지역 11곳에 설치돼 있는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연말까지 10여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식 확성기 24대와 이동식 확성기 16대 등 모두 40대 규모입니다. 현재 대여섯대를 운용 중인 이동식 확성기 방송 차량도 2배가량 늘어납니다. 추가로 배치될 고정식 확성기는 10km 이상의 거리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이동식 확성기는 좌우 회전은 물론 높이와 각도 조절이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군은 유사시 북한군 포격에 대비해 거점을 옮겨가는 방식으로 대북 심리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 군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두 배 가까이 늘리는 건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또 확성기 방송 내용 역시 핵경제 병진 노선의 허구성과 인권 탄압 등 김정은 정권의 현 상황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최전방 북한 군인들의 사상을 동요시켜 결국 체제까지 흔들 수 있는 유용한 대북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설명입니다.
효과가 대단히 크죠. 확성기를 들을 수 있는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북한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없는 정보들을 계속 접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들려주는 여러 가지 J-POP이라든지 좋은 음악들 뭐 이런 것들이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게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국군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대응해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무차별 타격 위협 등 전례 없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방송 열흘 만엔 서부전선에서 남쪽을 향해 포탄 한 발을 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5월 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도 상대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적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7차 당대회 이후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대대적인 대화 공세를 펼친 것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한국군의 분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해 8월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가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직 군 장성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북 정보 캠페인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재와 압박과는 별도로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육군 대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캠페인을 직접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rk together to develop an information operations campaign.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깨달아 변화를 요구하는 내부 압박이 병행될 때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보다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배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the US and the Korea attacking North. His biggest fear is the people of North Korea learning how poor their country is, how totally controlled.
북한이 왜 이렇게 가난한지, 주민들이 인권의 보장 없이 삶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부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민간단체들 활동으론 정보의 방화벽을 허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조해 적극적인 정보 캠페인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은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오직 진실을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군보다는 외교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a government diplomatic operation. It may use military assets, military loudspeakers, military satellites.
군이 확성기와 위성 등 여러 자산을 통해 정보를 보낼 수 있지만 이는 수단에 불과하며 보다 근본적인 일은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육군대장 출신인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도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적극적인 대북 정보 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Kim Jong-un will soon face the chaos creat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new waves of information.
김 전 부사령관은 지난주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 새로운 정보 혁명의 물결과 전통적인 독재 체제의 충돌로 인한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장마당 세대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정보 기술과 시장 경제가 확산돼 주민들의 의식이 깨고 있지만 김 씨 정권은 민생보다 핵 개발에 집중하고 말리마 운동, 통제를 더 강화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 전 부사령관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외부에서 바른 정보와 진실을 보내는 건 무력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부사령관은 BOA에 이런 정보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장 빨리 통일하는 방법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 번도 무력을 써서 통일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에너지를 동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용은 뭐냐면은 북한 내에서 에너지를 동원한다는 말은 저 통제 사회에 저렇게 강력하게 통제하는 사회에 어떻게 북한의 그 주민들이 그 에너지가 되어서 저 북한 정권을 바꾸겠느냐.
김재창 전 부사령관은 다행히 최근 북한 주민들이 변하고 있다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에너지를 좀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밖에 우리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뭘 느끼게 하느냐 하면은 왜 저런 왕조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샵전 사령관과 김 전 부사령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북한 안팎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의 손전화기와 컴퓨터 등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정보 유입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의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핵공격을 연습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묻는 VOA 질문에 북한은 지역의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언행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군이 지난달 장거리 폭격기 B-52 두 대를 한반도 주변 상공에 전개해 일본 자유대와 함께 대북 핵공격 훈련을 했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극대화하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이런 주장 대신 국제 결의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에는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북한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이 이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여러 민간단체들과 대규모 한반도 안보회의를 공동 개최한 국제한국학회의 브루스 백톨 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백톨 회장은 최선의 해법은 미사일 방어 강화와 함께 과거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식 제재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톨 회장은 미 국방정보국과 합동참모본부의 동북아 담당 분석관, 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텍사스의 엔젤로 주립대에서 동북아 안보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백톨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결과가 최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분석해 오셨는데 무수단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a couple of things we need to keep in mind. The Musudan was tested in Iran in 2006, as you probably know.
무수단을 평가하기 전에 몇 가지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지난 2005년에 이란의 무수단 미사일 18기를 팔았고 이듬해인 2006년에 이란이 무수단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는 겁니다. 북한과 무수단 능력을 주의 깊게 지켜본 전문가들이라면 무수단이 이미 미국령 괌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둘째는 북한이 최근 마지막 발사한 무수단이 매우 높이 날아가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무수단의 괌 타격 능력을 우리가 목격한 겁니다.
괌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이 허풍이 아니란 건가요?
We know that the North Koreans have an operational Musudan missile.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무수단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50개의 발사대에 200개의 무수단을 갖고 어디서든 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응이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무수단 6기를 괌을 향해 동시에 발사했을 때 우리가 5기를 공중에서 타격하고 한 기만 떨어진다 해도 적어도 8만 명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럼 북한이 이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I believe they do. And we, you know, we already knew that anyway because they tested it with the Iranians back.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2006년에 이란과 무수단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미 탄도 기술을 적용한 단거리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사정거리는 다르지만 모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무수단은 러시아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 R-27이 모체입니다. 이 미사일은 이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수단은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북한이 교수님 주장대로 무수단을 200개나 보유하고 있다면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I think that will be a significant addition to the deterrent.
저는 사드가 한미의 미사일 방어 억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드가 북한의 공격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완전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고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억제적 입장에서 매우 유익한 겁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비용을 거의 모두 지불하고 한국의 대북 억제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것도 아닌데 중국이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 등 일부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아무리 핵 운반 능력이 있더라도 이를 발사하면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를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교수님의 주장은 기존의 분석보다는 더 나아간 것 같은데요. 그럼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Well, let's think about everybody talks about the sanctions, right? Well,
모두가 미사일 방어 강화와 함께 제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 미사일에 투입되는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해 또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 사용했던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식 제재를 복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미 의회나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의 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제재는 실질적인 이행이 없으면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처럼 미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한 은행들을 지정해서 미국의 달러화가 더 이상 이런 은행들에 갈 수 없도록 하면 됩니다. 미국은 이미 그런 은행들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규모 은행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에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유럽연합과 한미 등 동맹의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의 돈줄을 옥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주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번 국제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중국의 대북 정책과 제재 이행 여부였습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큰 변수가 없는 한 바뀔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과 변화가 점진적으로 그래도 진행 중이란 지적이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Well, China's not going to change their policy on North Korea until North Korea collapses.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때까지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북 정책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가 펼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작동하지 않는 게 박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잘못이란 것을 국제사회에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운영하고 햇볕 정책을 구사해도 미국과 한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북한 정권은 이를 활용해 이속을 챙긴 뒤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행태를 반복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가 한국의 핵무장 위협론을 제기했지만 역시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생전에 위협을 느끼고 돌아설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 외부의 바른 정보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 진실을 깨닫도록 하는 노력들을 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워싱턴에서 대규모 한반도 안보 회의를 공동 개최한 국제한국학회 브루스 백톨 회장으로부터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해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성분제도가 장마당 경제에서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성분제도에 따른 특권을 뇌물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성분제도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Foreign Affairs가 최근 북한의 성분 제도를 비판하는 장문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작성한 이 기고문은 성분 제도의 환멸을 느껴 탈북한 북한 주민의 사례를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1990년 북한에서 태어난 최승철 씨는 할아버지가 일제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나쁜 출신 성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아버지는 산악지대에서 고된 농산일을 했고 수십 년 뒤에야 겨우 해안가 대도시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대도시로 옮긴 최 씨의 부모는 트럭 운전사들과 군대에 기름을 파는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고 권력자들에게 접근해 뇌물을 주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기고문에서 1990년대 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 생기고 주민들 사이에 사경제가 확산되면서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보장되던 특권을 뇌물을 주고 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당 간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부모님의 연줄로 소년단 대표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평양의 좋은 대학들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진 것입니다. 뇌물도 그의 출신 성분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When he got out of the local level, when he tried to apply to universities in Pyongyang, that was when the Songbun kicked in and it was quite.
로버트슨 부국장은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고문에 나오는 탈북자의 가족은 그들의 성분을 어떻게든 바꾸려 했고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지방을 벗어나 평양의 대학으로 진학하려 했을 때 출신 성분이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최 씨의 한계였고 극도의 실망감을 느낀 최 씨는 결국 탈북했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에서 사경제가 발달하면서 성분 제도도 일정 부분 약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성분이 좋은 사람들의 특권이었던 범죄에 대한 면책권,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권 등을 돈과 연줄을 이용해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분 제도는 여전히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짜내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limits to how far money can take you in North Korea. And those limits are still prescribed by the Songbun, which again controls access.
북한에서 돈이 통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출신 성분에 달려 있으며 결국 출신 성분이 북한 내 최상위층으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기고문에서 북한 당국이 헌법에 모든 주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1981년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며 성분 제도는 이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United Nations, as part of their ongoing investigation into crimes against humanity, has to look further into the Songbun system to see how it operates.
로버트슨 부국장은 UN이 성분 제도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성분 제도를 활용해 적대 계층을 구분하기 때문에 결국 성분 제도가 인권 탄압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UN은 북한의 성분 제도 철폐를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UN 인권이사회는 2003년 이후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 내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대우 폐지를 촉구했고 UN총회도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성분에 따른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또 워싱턴의 본부를 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북한의 사회 계급체계를 분석한 성분, 북한의 사회 계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 단둥시가 반나절짜리 북한 관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충실한 이행을 약속한 상태지만 중국 지방 정부들은 관광 등 북한과의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가 반나절 일정에 북한 관광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둥시 관광국은 단둥 중국 국제여행사와 협의해 오는 9일부터 반나절짜리 북한 관광을 시작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둥 씨는 지금까지 번거로웠던 북한 입국 과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해당 절차를 간략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권과 입국 사증이 필요 없고 신분증만 제출하면 바로 통행증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단둥 씨는 그러면서 반나절 북한 관광 상품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단둥을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신의주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단지가 이미 조성돼 있습니다. 신의주 압록강 관광단지로 명명된 이곳은 지난해 12월 20일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면적이 1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관광단지에는 식당, 면세점, 공영장, 부두 등이 있습니다. 조중 친선교 인근에 조성된 이 단지는 8개월 공사 중 미화 770만 달러가 투자됐고 하루 관광객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북한과 러시아와 협력해 두만강 국제관광구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 관광구는 중국 지린성 훈춘시 팡촨 일대를 중심으로 북한 라선시 두만강동과 연해주 하산구가 각각 10제곱킬로미터의 토지를 편입시켜 조성되며 세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이 갖고 있는 구형 항공기를 체험하는 행사가 지난 5월 평양과 원산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미국의 항공 전문 잡지사가 옛 소련 시절 제작된 항공기들을 탑승한 경험을 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진국에선 20여 년 전에 음료수 캔으로 재활용했을 법한 비행기였지만 이를 타보려는 괴짜들이 많았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항공 전문 잡지 에어웨이즈의 편집장 엔니크 페렐라 씨가 고려항공 체험 행사의 첫 인상을 묘사한 말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인 페렐라 씨는 지난 5월 열린 이 행사에 참석해 고려항공이 운용 중인 옛 소련 시절의 희귀 항공기를 직접 타본 경험을 에어웨이즈 7월호에 실었습니다. 페렐라 씨가 탑승한 고려항공 기종은 총 7개로 옛 소련이 제작한 인류신 IL-62와 IL-18, IL-76, 투폴레프사의 TU-134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안토노브의 AN-148, AN-24 등입니다. 행사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탑승한 고려항공 기종이 원산 갈마공항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페렐라 씨에 따르면 이들 기종은 대부분 노후화돼 엔진 소음이 컸습니다. 특히 화물기인 IL-76을 탔을 땐 웅장한 소리와 함께 만들어진 진동이 뼛속까지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참가자들 대부분은 오래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음을 느끼기 위해 탑승할 때마다 엔진이 장착된 뒷부분에 앉으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렐라 씨는 한때 김일성 주석의 전용기로 쓰였던 IL-18의 경우 내부가 넓고 안락한 구조로 돼 있었고 2015년에 도입된 AN-148은 아직까지 새 제품의 냄새가 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주최 여행사가 기획한 이번 여행의 참가자는 75명으로 페렐라 씨에 따르면 참가자 대부분은 1회 이상의 참가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참가자의 약 30%는 미국인이었습니다. 페렐라 씨는 참가 비용으로 미화 2,200달러가 조금 넘는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최 여행사의 데이비드 톰슨 사장은 지난 4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옛 소련 시대의 항공기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열렬한 팬들에게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항공사들은 고려항공처럼 보유 항공기에 대한 체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려항공처럼 오래된 기종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보단 최신식 기종을 이용해 회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축구 선수들이 캄보디아 프로축구에서 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축구 선수 4명이 캄보디아 프로축구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한국의 재외동포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미 2명의 북한 선수를 보유한 캄보디아 국방부 FC가 북한 선수 2명을 이달 초에 추가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북한 선수는 최무영호, 김경호, 이혁철, 장송혁 선수입니다. 재외동포신문은 이 가운데 특히 최무영호 선수가 크게 활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가대표 출신인 최 선수는 지금까지 모두 11경기에 나와 14골을 넣었습니다. 신문은 현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캄보디아 프로축구 리그에서 북한 선수가 늘어난 것은 이른바 가성비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낮은 연봉에 비해 기량이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격수인 최명호 선수가 이번 시즌에 득점왕 후보에 오른 만큼 출중한 기량을 선보여 북한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 선수들이 속한 국방부 FC가 오는 24일 한국 선수 2명이 포진한 프놈펜 크라운 FC와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프로축구 리그에는 모두 4명의 한국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리그 수위를 다투는 두 팀의 대결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현지 한국 교민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국의 재외동포신문이 전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접경지역에 있는 황강댐의 물을 사전 통보 없이 방류했습니다. 한국 측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댐 방류 때 사전 통보하기로 한 한국과의 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6일 아침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한국 쪽으로 물을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에 대한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아침 6시 전후로부터 황강댐에서 그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사전에 북측이 우리 측에다가 그 황강댐에 방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보내온 것은 없습니다.
한국 군당국의 이 같은 판단은 오전 6시 40분쯤 위성사진을 통해 황강댐 물 길이 폭이 80m에서 280m로 늘어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겁니다. 황강댐은 남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km 떨어진 임진강 본류에 있는 북한 측 댐으로 저수량은 3억 톤에서 4억 톤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황강댐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갑자기 방류할 경우 하류 쪽에 있는 한국 측 군남댐의 저수 용량이 7천만 톤 수준이기 때문에 연천군 일대가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북한 측의 이번 방류로 인한 한국 측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이 한꺼번에 물을 방류하지 않고 수문을 조금씩 개방했기 때문에 임진강 하류 유역의 수위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겁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 때문에 북한 측의 이번 방류가 한국에 대한 수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경찰 그리고 연천군 등 관계당국은 그러나 만일의 피해 대비해 임진강 주변 15곳에서 대피방송을 하고 주요 진입로 18곳을 통제하고 임진교 등 취약지역들을 대상으로 순찰을 돌며 낚시객과 야영객의 출입을 막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는 없었지만 북한이 황강댐 방류 때 이를 사전 통보키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어긴 점을 비판하고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아주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대화라든지 평화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방류 같은 이런 작은 협력도 기꺼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 대변인은 황강댐 방류와 관련한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남북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선 대화 말고도 한국 내부에서 해야 할 일과 국제사회 협조를 받아서 할 문제들이 있다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빌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는 강의 상류를 차지한 국가가 물의 흐름을 제멋대로 통제해 하류 쪽 국가에 피해를 줄 경우 국제법상 심각한 주권 침해로 간주된다며 이번에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사전 통보하지 않은 북한의 행동을 한국 측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한국을 향한 어떤 수공의 옵션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크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의도를 보여준 거라고 일단은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북한이 가진 잠재적인 위협,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하고 위협적인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보장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북한에 요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한국 측 야영객 6명의 사망 직후 이루어진 남북회담에서 황강댐을 방류할 때 방류량과 방류 이유 등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까지는 약속을 지켰지만 2011년 이후엔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에도 통보 없이 두 차례 황강댐을 방류해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한국 측 어민들이 생계수단인 어구를 미처 걷어들이지 못해 강물에 떠내려보낸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별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북 5도 지역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일자문회의 제17기 이북 5도 지역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통일정책 건의를 위한 제17기 국내지역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의거해 2년에 한 번 의장인 대통령이 소집하고 지역 부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인데요. 6월 14일 부산지역회의를 시작으로 인천, 세종, 울산, 서울 등 각 지역회의가 이어졌고요. 7월 6일에는 이북 5도 지역회의를 개최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북 5도 지역회의의 이세웅 부의장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여러 지역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북 5도 지역회의는 사실 7도 지역회의입니다. 왜냐하면 5도 이외에 미수복 경기도가 있고 미수복 강원도를 합치면 두 개 도가 더 붙지요. 그런데 대분들이 여기는 월남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런 모임일 때마다 사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울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평화통일운동을 하고 어쩌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 감흥이 아주 다르고 또 그 원하는 바가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마 대단합니다. 이 지역회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고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도 하고 또 우리가 평화적으로 빨리 통일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7기 민주평통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이어서는 유호열 수석 부의장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는데요. 유호열 수석 부의장은 이북도민의 소망과 열정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갑시다라는 주제 아래 북핵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온 민주평통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이북도민들에게 평화통일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 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낙후된 그런 지역, 그러한 나라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핵과 미사일을 그리고 수백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역량은 또 그러한 역량의 가장 1차적인 위협 대상인 우리로서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가장 평화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그대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대로 북한 사회를 압박하고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든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17기 출범 이후 활동 평가도 하고 하반기의 활동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였는데요. 많은 이북 5도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수용소 있는 그 12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출해야 되나 하는 이거 정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도 지금 인권 운동하잖아요. 그걸 이슈화해야 돼. 지금 이슈화는 뭐 누구를 거기다 뭘 갖다주고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 연좌제 걸려서 그 어릴 때부터 하는 그분들 정말 구해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실향민 2, 3세대들과 이북도민의 배우자들도 함께 참석해 다양한 통일 준비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 저는 2세예요. 저희 엄마께서 황해도 해주시거든요. 1세분들이 그동안 그래도 자리를 잡고 우리 2세들을 많이 이끌어주셨는데 이제 거의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많이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후계 세대 이제 육성해서 저희가 그 기금도 조성하고 있고요. 네, 그 후계 세대 3세, 3, 4세를 위해서 저희가 또 많은 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2세이기 때문에 황해도에 대한 그 부모님께 얘기만 들었지 그 저희가 직접 가보질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 고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2, 3세가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한 목소리, 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진짜 그 시기가 좀 빠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도 권유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실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우리 영감이 이북이고 나는 경기도 화성이에요. 빨리 통일돼서 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연세는 많고 그러니까 항상 갈 수 있을까 있을까 걱정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 우리 영가 많은 분들도 많이 돌아갔어요. 연세가 뭐 90살 되고 뭐 그러니까 자꾸 줄어가지고 안타까워.
평화 유지를 위해 힘을 키워야 하는 이유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평화가 유지되는 시기보다 어쨌든 전쟁이든 갈등이든 분쟁이
이번 제17기 국내 지역 회의는 7일 경남과 대구 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어젯밤에 한국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역대 다섯 번째 크기였다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진앙지는 울산 동쪽 52km 해상이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8시 반쯤 5.0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울산과 부산, 양산 등 그 인근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지진이 감지될 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이 한국에서 규모 5의 지진이라면 흔치 않은 경우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30여 차례 지진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뭐 2에서 3 정도의 작은 규모였습니다.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난 것은 2년 전인 서해 먼바다를 진앙지도 했던 규모 5.1의 지진이었는데요. 어젯밤 울산 지역의 지진, 한국이 지진 관련 관측 장비를 갖추었던 1978년 이후 역대 다섯 번째 큰 규모였습니다.
역대 다섯 번째라는 것이 북한에서 일어난 지진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전역의 지진이 모두 관찰 대상입니다. 가장 컸던 1980년 1월에 평안북도에서 발생했던 5.3 지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지진의 진동은 한국 사람들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집안의 장식 등이 흔들리고 이 사기 그릇들이 저절로 소리를 내고 그만큼 흔들렸다는 것이죠. 늦은 시각 학교에서 자습을 하고 있던 여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혼비백산했었습니다. 방에 앉아 있었는데도 아래로 훅 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또 울산 대교를 비추던 교통상황 카메라가 심하게 요동치는 모습으로 당시 지진의 진동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진의 진동은 울산시뿐 아니라 부산, 양산, 창원 등 경남 지역 대부분에도 감지됐고요. 수도권에서도 지진이 난 것 같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서 전국적으로 뭐 8천여 건의 신고가 쇄도했었습니다.
네,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 다시 한번 입증이 된 셈이군요.
네,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 신고 접수는 없었습니다만 충격의 정도는 지금까지와는 달랐습니다. 더욱이 원자력 발전소가 인근에 있고 또 석유화학공단이 자리하고 있는 울산은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도 아주 깊었는데요. 몇 년 전 그 동일본 대지진에서처럼 지진에 의한 해일과 원전 피해 등이 남의 나라 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는 울산 시민들의 지진 경험담이 오늘 그 많은 그 TV 채널에서 뉴스의 주요 소식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울산 지진은 바다에서 일어났지만 다행히 해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군요.
네네. 그 진앙지가 육지에서 52km 지점 해상이었지만 지표면에서는 뭐 10km 정도의 얕은 곳에서 발생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동은 멀리 전해졌지만 그 정도의 충격의 크기는 적었다는 것인데요. 해일이 일어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원전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는 원전은 바로 아래에 있는 땅에서 일어난 6에서 7 정도 규모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 것이 원전이다라는 설명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과 20여 기의 원전 시설이 가까이 있는 울산, 경남 지역, 이번 지진으로 인한 충격에 아주 큰 것은 확실했습니다.
네, 참 걱정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통신 다음 소식입니다. 며칠 전 한국이 새 국가 브랜드를 발표했었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창의 한국의 이미지를 국가 홍보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이 구설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새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창의 한국이 프랑스 무역청이 국가산업 캠페인의 구호로 내건 크리에이티브 프랑스의 표절이라는 한 국회의원의 주장이 오늘 제기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창의라는 단어에 한국과 프랑스 국가명을 사용한 것도 아주 유사하고 한국에서는 태극기의 청색깔, 홍색깔을 표현했다곤 하지만 프랑스 국기의 청홍색 이 색깔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오늘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의원이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브랜드라고 했고요. 대대적인 선언식 같은 행사도 열었는데 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그다지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구설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야당 쪽에서는 국가적 망신이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데요. 설마 한국이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표절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이런 논란이 올랐다는 자체를 반기지 않은 분위기고요. 사업을 추진한 문화체육관광부 또 국가 브랜드 개발 추진단의 그 의혹을 해명하는 보도 기자 등을 오늘 하루 종일 주목하게 됐습니다.
야, 한국 정부 쪽의 설명은 어떤 것인가요?
네,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발표하기 이전에 사전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이 창의라는 단어는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과 일본에서도 국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각적 표현과 전개 방식이 프랑스와 달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런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색깔 논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국민공모에 사용했던 이 대한민국의 DNA를 찾습니다라는 문구에서도 이런 청홍의 시각적 표현을 했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산업체의 어떤 그 비즈니스 플랫폼의 창의를 주제로 활성화한 것이고 한국은 문화 활성화를 지향하는 가치를 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부각시킨 것이다. 이렇게 성격의 차이도 명확하다. 이런 붙임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끝으로 장마와 태풍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맛비가 춤춤한 상태라지요?
네. 어젯밤 울산 지역 지진으로 사람들의 걱정이 지금 지진 쪽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대부분의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즈음에는 북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미 한국 중부지방에 장대비가 소강 상태였었고요. 남부지방으로 이 장마전선이 내려간 덕에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모처럼 만의 파란 하늘을 보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에도 비 피해를 본 지역이 많았었다는데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비로 축대나 옹벽이 무너진 지역의 복구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물에 잠겼던 서울 한강의 잠수교, 오늘 차량 통행을 앞두고 교량을 청소하는 모습이 오늘 뉴스 소식에 실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서울 이외의 지역, 강원도, 경상북도, 산간 지역은 아직 복구를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4일과 5일 이틀 동안 한 28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던 춘천 등 강원도 지역, 불어난 하천에 마을이 고립된 경상북도 문경 지역도 피해가 크고요. 충청북도 음성, 괴산 지역에도 하천 인근 도로가 침수돼서 주차돼 있던 차량이 물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이 여전합니다. 장마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다시 중부지역에 상당한 양의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 자치단체들 그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태풍 소식도 있다지요. 지금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다면서요.
네. 전체적인 진행 경로는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중국 푸저우 동북쪽을 거쳐서 10일쯤에는 상하이 부근으로 육지에 상륙을 한답니다. 그 이후에 동북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경로인데요. 이 바람의 방향이 한반도 쪽으로 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는 그 10일 일요일쯤에는 제주도와 남부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를 맞을 예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마부터 태풍까지 여튼 한국은 이번 주말까지 하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주기구 OAS의 일원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미주기구 상임위원회 마이클 피츠 패트릭 미국 대표는 2001 미주 민주주의 헌장 서명식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이 민주주의 헌장은 모든 미주기구 회원국들이 자유와 사회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사회적, 인도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해 미주기구가 지난 5월 30일 채택한 보고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국민 소환을 위한 투표를 포함해서 헌법 준수와 국민적 대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피츠패트릭 미국 대표는 이에 대해 이는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결정한 문제지만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미주기구와 함께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에게 모든 정치범 석방과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회가 통과시킨 모든 법안이 대법원에 의해 차단된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 그리고 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위한 이 지역 국가들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미주기구의 일원이자 강력한 지원자로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강화와 국가적 화해를 위해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